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오늘 설교 시작을 하려고 제가 설교 연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오늘 찬양팀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저의 설교 첫 번째에 있는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불의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노래 곡조를 여러분 딱 불러보세요. 아시겠지만 이거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전 노래입니다. 거의 제 기억에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저 노래에 가사를 지은 분이 정인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전신마비가 된 환우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오른쪽 손가락 약간 정도인데 그분이 우연찮은 기회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첫 번째 지은 노래의 가사가 바로 저 노래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가사인데, 오래전에 저도 한때 순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대학 시절에 많이 불렀는데요. 그 찬송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먼저 일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뭐 어떠세요? 뭐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뭐 괜찮은 분인 것 같습니까? 혹시 뭐 아이고 이 왼수 이런 분은 없죠? 에. 다정하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랑스러운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자기 동료를 가르치면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좀 별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친해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 또 연예인이 또 묻습니다. 왜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아이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짧은 영상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이지만 그 어떤 어른보다 성숙하고 어른 같구나. 네가 바로 어른이구나. 네가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구나, 혹은 어른들이 이제는 나이 들고 때가 묻어 그전에는 보았는데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삶의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너는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신약 성경의 말에도 본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질적인 것 혹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이것, 이것을 통상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 인격의 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눈은 혹은 인격의 눈은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이 말,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의 눈으로 우리의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마음이 열리게 되면, 조금만 영혼이 열리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것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뚜렷한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한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조금만 열리게 되면 서로를 배려한다 혹은 따뜻하게 여긴다 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알게 되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히 실제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각으로서의 눈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따로 있고 영혼의 눈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자성어로 산상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 이걸 내자로 말하니까 산상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아주 뭐 야트막한 언덕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높은 산이 잘 없기 때문에 야트막한 언덕 같은 것도 산이라고 통상 부르지요. 제가 살았던 시카고에는 아예 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 너댓 시간 가야 산이 보이기 때문에 그 스타브드 락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야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사람들은 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답답하다 산 보러 가자. 그럼 야타막한 야산 같은 것, 조그만한 언덕 같은 곳에 가서 이걸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야산 같은 것 혹은 언덕만 돼도 이것을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길래 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따라든다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주 야트막한 야산 같은 곳에서 밑으로 하면 그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니까 그 소리 파장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소리 안 질러도 상당수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 공명 상태가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짜고 짜고 짰을 때 액기스를 만약에 낸다, 우리가 한약도 달에 먹을 때 한 번 달에 먹고 그 다음에 또 짜서 또 달에 먹고 세 번까지 삼탕을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만약에 짜고 짜고 짜서 딱 액기스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거나 촉박하거나 긴급할 때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어 읽을 것이 꼭 있다면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하나님과 복음과 생명에 관해서 아주 축약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산상순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인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가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힌두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에 관련된 것을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팔복 말씀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좋아했고 끝까지 지니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팔복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한 여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산상순 초두에 나오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덟 가지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입을 열지 가르치 가라사대 해놓고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보통 산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문이라는 말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보기보다는 복이 있도다, 혹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이거 흉내를 내면 여러분들이 좀 비웃으실까 싶어서 제가 흉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웃으시지 마. 저를 너무 비웃지 마세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랍비들이나 그 당시에 성경 읽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죠. 복이 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복이 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끄덕끄덕 하셔야 되지. 제가 이거를 상당히 좀 뭐 희한한 소리 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침묵의 벽,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그 랍비들이 이게 뭐 머리도 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뭐 합디를 하면서 뭐 읽으면서 막 하잖아요. 그때 읽을 때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 이 부분도 원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이 또다, 혹은 이런 사람은 복이 또다 이렇게 해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복이 또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운문의 형태로 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1분으로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 있다는 말,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식으로 그 당시로 바꿔 보면 복이 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1세기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이, 가장 복받은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인류라면 누구나가 다 별로 갖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지요. 가난을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외에는 아마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부터 시작한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란함과 당황을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럴듯한 교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폭탄이 자기 가운데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죠. 지금 이 시기가 1세기의 로마 유대 사회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1세기 로마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만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도로 자본주의적 방식, 자본주의적 문화, 자본주의적 사회, 습관 이것이 가장 극도로 최고로 최고조 있었을 때가 언제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전 한 2세기부터 주 2세기 사이에 한 3, 400년 정도의 로마가 지배했을 때의 사회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혹은 신이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 정통 장로교 신학 혹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다라고 보지요. 영혼 육 3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신학의 세계 안에서는 신앙 세계 안에서는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뭐냐? 영혼이 뭐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분명히 영혼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뭔지 감은 잡고 있는데 이 영혼을 말로 하라 그러면 마땅하게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 그렇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정의를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잡고 있지요. 심령은 곧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영혼에 관한 신학 원어가 약 한 네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장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여하간 심령은 영혼이고 영혼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독교 신앙 하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 영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불멸하는 것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영혼이라 그러면 그게 뭔지 우리가 충분하게 감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혼은 지성의 좌소다. 옳은 것과 또 정의로운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칼빈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감잡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인데 가난은 겸손이나 겸양 혹은 당시 있었던 사회 질서 가운데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냐 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입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되는 상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요.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걸하게 되는 거린과 같은 상황, 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끼 먹을 게 없어서 두 끼밖에 못 먹는 가난, 혹은 한 끼밖에 못 먹는 가난, 그게 아니고요. 아예 먹을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 입을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 하면 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 내 아이를 돌볼 수, 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 요 가난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교와 기독교 신앙이 좀 다른 게 뭐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과 불교에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는 마음을 비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상태, 그런 걸 열반에 혹은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목적 삼고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롭고 참되고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없다고요? 완전히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끝장입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걸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해진 자에게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비우려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혹 마음을 비우려고 기도해봐야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 없어지고 비워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비워지느냐? 수양을 통해서 비워야지 비워야지 이렇게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선하고 더 좋은 것, 가치고 참되고 진리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인간의 속성, 어둠에 관련된 다양한 모든 기능들, 없어져야 될 것들, 이것들 요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무지 치워버릴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언가 어둠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난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된다. 누군가가 내게 무언가를 주셔서 이 어두운 것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어둠과 더러운 것을 끌어내서 깡그리 몰아 청소해주고 치워주세요. 이것을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위에 계신 분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혹은 신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없어져야 될 모든 것들, 제가 노력해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애써봤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들을 청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청소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힘이 없다니까요. 저는 좀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곧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해가 마를 때에, 가난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 사막에서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될 때, 그걸 혀가 마를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가 창조하셨으니 나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고 하면 가난하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난함을 해소해 달라, 우리의 가난함을 없애 달라,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서 건지신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저작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물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교하고 생긴 설교자는 전부 다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얼마나 설교가 많겠습니까? 세상에 저까지도 또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많은 자료들, 영어로 된 자료들, 독일어로 된 자료들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보다가 제가 덮었습니다. 포기하고. 이 많은 이론들과 많은 설교물들을 내가 다 봐가지고 언제까지 다 보겠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가지게 된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는 다스리심의 개념, 주권적 개념, 상태적 개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다스린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오늘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뭐 나도 어떻게 손 못 쓰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난장판인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청소부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고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음앙됨이에요. 음앙됨. 내 마음에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나누고 소망의 말을 나눌 때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천국 이것도 지속적으로 천국 되어져 가야 되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그리고 인격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속에 무언가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창조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너무나 평범한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의 마음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